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1장부터 한 맥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요한복음은 1장부터 줄곧 인간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를 부정하고 기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7장부터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그 에피소드들과 강화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선민됨을 자랑하고 증명하려 하는 유대인들과 구원은 오직 참생수이시며 참빛이신 당신으로만 말미암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응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대조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죠. 조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너무 앞에서부터 복습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6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역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은 이 땅의 떡을 통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로 몰아넣어버리시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가는 곳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 광야에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죠.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해요? 맨 위에 디베랴 바다,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 밑에 사해,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 동편을 광야라고 그러고 요 서편을 가나안이라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로 몰아넣으시고 이제 그들이 열심히 밤 사경까지 새벽까지 노를 젓는데 못 들어가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도 계속 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저주의 물 속에 빠져 풍랑 속에 홍수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존재인 나를 영접하면 그게 노아의 방주로 상징되었던 거잖아요. 나를 영접하면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는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그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 기대를 그 생수와 빛을 소재로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고 또 성전 안을 수많은 촛불로 밝히고 또 성전 밖에는 거대한 촛불을 밝히는 그런 예식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등장하는 물과 그 빛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성전 제사의 원형이심을 밝히셨잖아요. 그게 7장, 8장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내가 생수고 내가 물이니까 엉뚱한 데 갔다가 자꾸 물 붓지 말고 그런 종교 행위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너희가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7장에서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참생수이신 그 주님의 정체와 또 그 생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내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죠. 내가 생수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놓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붙여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8장 서두에 붙어있는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에피소드라고 그랬죠.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 물과 티끌을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 이야기요. 그 민수기의 이야기는 바로 생수이신 주님이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 복음이 그 속에서 힌트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택한 자들만이 그 티끌 섞인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하늘의 꽃, 하늘의 생수이신 분이 티끌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섞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부어서 터져 죽어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민수기 5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생수이신 주님이 죄로 인해 저주 속에 던져진 그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되는 거잖아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흙에다가 쓰셨단 말입니다. 흙과 예수가 섞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제시가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의 복음을 피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오갈 데 없는 자,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는 그 여인, 가늠한 여인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8장 초두에 삽입이 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초막절에 등장하는 하나의 소재를 또 등장시키죠. 내가 촛불이야. 어디다 촛불 밝히고 있니 너희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8장 12절에서 딱 선언해버리시죠. 그 선언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빛을 밝히려고 하는, 빛에 도달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었죠. 내가 빛이야.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8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7장에서 내가 생수야, 나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생수의 이야기, 생수이신 예수님과 그 생수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가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로 설명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빛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가,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8장 서두에 붙어있고 8장의 이야기, 내가 빛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9장 서두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 문맥을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오늘 본문인 9장 서두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생수이신 주님을 설명하는 그 8장 서두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8장에서 선포된 빛이신 주님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아 주님은 소경도 고치시더라, 모든 질병을 주님은 고쳐주시는 주님, 이렇게 혹은 기적의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소경인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대부분 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질병들이 다 뭐였죠, 여러분? 죄의 증상인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들이, 사망의 증상인 질병들이 예수에 의하여 정복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질병의 치유이지 예수님은 무조건 이 세상에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고쳐주고 가셨어야지 왜 몇 명만 고쳐주고 가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은 그 빛은 5절에 나오죠. 내가 빛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1장의 그 빛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 첫째 날 만들어진 빛과 창세기 1장 16절에 그 태양이라는 발광체에서 나온 빛, 그 빛은 다른 빛이에요. 3절의 빛은 히브리어 오르이고 16절의 빛은 메우라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창조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포효, 그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겠다,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그 포효,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빛은 이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Visible section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보이지 않는 태양빛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못 보죠, 근데 우리가. 그죠? 라디오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태양빛으로 라디오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태양빛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대부분을 못 봐요, 우리가. 뭐, 듣는 것도, 가청 주파수도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듣는 것도 우리는 미세한 소리도 못 듣고, 큰 소리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 우리가 안 들리죠, 그죠? 근데 소리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진짜 존재하는 빛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빛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빛, 그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간단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도 조금 한번 성경 속에서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한번 맛을 보고 가자 말해요. 자, 그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시작으로 어떻게 해요? 흑암에 낮이 생기죠. 그리고 혼돈에 질서가 생기잖아요. 스트럭처가. 그 다음에 공허에 emptiness에, fullness, 충만이. 혼돈에, there's no structure. 스트럭처가 없는 곳에 혼돈에 질서가 생겨요. 틀이 생겨. 하늘과 바다가 구별이 되고, 물과 무추 구별이 되고, 이렇게 틀이 생기잖아요. 틀이 생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틀에다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이 질서로 잡히고, 공허가 fullness,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창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창조가 되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 빛이 바로 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한 사람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냐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을 모르고 창세기 1장만 읽으면 창세기 1장 3절과 16절의 그 빛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아직 발광체가 넷째 날 창조되는 발광체가 창조되기도 전에 존재하는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머리로 그걸 이해를 할 것인가를 고민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그분이 지었대요. 만물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됐어요? 빛. 그렇죠? 보세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던져진 이 죄인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창조일 뿐인 거란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창조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의 그 빛은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뭐지? 유물론적 사고로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것은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빛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그걸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이해만 하시면 전혀 궁금한 게 없죠. 그죠? 예. 굉장히 궁금해하는 표정인데.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 바로 그 창조의 빛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과 광명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흑암 속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빛에 대한, 다른 말로 새 창조에 대한 그 예언은 이사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결하면 더 이해가 쉽다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9장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보세요. 흑암 나왔어요. 큰 빛이 나왔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보지 못하던 소경에게 빛이 비치도다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들고 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섭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6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에 갇힌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참빛의 정체가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빛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림은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그 광명으로의 그 초대, 그것은 인간들의 공로나 자격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7절에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죠. 그 전체의 이야기,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죄인들의 구원, 그 이야기 전체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7장과 8장에서 참 생명수이시며 참 빛이신 주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냐 미친놈아 그러죠. 너는 미쳤다 그래. 귀신 들렸다 그러죠. 예수님은 계속 객관적 진리를 선포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8장까지 마지막이죠. 8장 마지막에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의 선포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판에다 그냥 새겨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대표, 그들을 상징하는 날때부터 소경인 자를 제 발로 찾아가버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진흙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게 새 창조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7, 8, 9장만 잘 읽어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구원의 주도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신다면 그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셨겠죠. 우리에게는 전혀 어떤 열심이라든지 뭐 자격이라든지 이걸 찾을 수 없는 게 구원이니까 아무리 복음을 올바로 설명해줘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고 계획하셨을 때 그 전체 밑그림을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건 인간의 구원의 주도권, 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예정은 당연한 거죠. 하다못해 계집을 하나 짓더라도 우리 이렇게 밑그림 그리잖아요. 요건 지붕, 요거는 앞문, 뒷문. 그거 안 그리면 뒷문을 앞에다 갖다 붙이고 앞문을 뒤에다 갖다 붙이고 형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단 말입니다. 계집을 질 때도 밑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계획하셨을 때 그 밑그림을 안 그리시겠냐고요. 그렸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들이 들어가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불렸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물을 한 잔 마실 것이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거는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예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목말르면 먹는 거고, 목 안 말르면 안 먹는 거지. 그 무슨 예정을 자꾸 그런 데다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예정은 항상 역망적 관점에서의 예정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살 수 있었지라고 딱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자라나게 된 그 길에 이렇게 에베네셀에 돌이 찍혀 있는데 그것들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이 자리로 옮기시려고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선용하여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무슨 뭐 숙명론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미움과 죄까지도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7장, 8장과 9장 서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 8, 9장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부 아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거룩을 향한 감사의 열심을 부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왜? 구원받을 때부터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켜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예수님의 삶과 연합시킨 십자가의 삶으로 끌고 가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규범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삶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삶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꾸 낮아지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십자가. 내가 손해보고 조금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가 나를 비워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끔 하나님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그거는 가난하게 살아라, 높은 데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부자이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게 그런 거는 우리가 따지지 말자 말이에요. 예, 이왕이면 부자 되시고 이왕이면 높은 데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도 십자가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먼저 키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안 그러고 그냥 거기에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는가? 잘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한 성공, 그것이 바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이 갖추어진 자가 높은 데 올라가서 성공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겠다? 그게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자들 되셔서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제발 높은 데 올라가서 저도 좀 어디 가서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저의 자랑거리지만 이왕이면 열심히 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지만 신앙의 실력을 먼저 키운 다음에 그것은 부차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 그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의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소경이 먼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소경을 보셨죠. 소경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이도는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알다라는 뜻과 같이 써요. 그래서 종종 그 단어를 알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불쌍한 소경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으며 알고 있는 그를 찾아갔다라는 의미에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소경은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가 왔는지 알아야 부르죠.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부르죠. 그는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도 몰랐어요. 따라서 그는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웨슬리안 띠알러지 그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터무니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소경을 죄인들을 총칭하여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주님의 많은 치유사건 중에 유독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을 특별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치유사건은요. 귀먹은 벙어리 고친 사건이 하나, 중풍 환자 고친 거 하나, 열병 앓던 자 고친 거 하나, 그리고 문둥병 고친 거 둘, 또 다시 살려낸 사건 셋, 반면에 소경 고친 거 다섯. 압도적으로 많죠. 그것은 성경이 소경의 상태를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주님은 그런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며 살고 있던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죄 속에 빠져서 거지 같은 인생을,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거지같이 죽어야 되는데 돈이 있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전부 거지 같은 삶이니까요.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 삶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도실명자가 아닌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실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눈을 값없이 치료해 주심으로 해서 당신의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세요. 주님이 소경을 찾아가셨을 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본문 2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그 질병을요 죄의 결과로 이해를 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죄의 결과 인간들에게 찾아온 그 사망의 증상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고난과 불행과 질병이 찾아온 것의 그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 어디예요? 아담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불행, 고난, 질병이 바로 당사자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건 오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욥은 뭐예요?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라고 전제하신 후에 그에게 고난과 질병을 막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고난과 질병으로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은요. 당시의 철학과 신학의 이교 사상이 상당히 많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주장된 것이 환생의 교리였어요. 윤회, 범신론이 그렇게 서구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환생의 교리, 윤회. 그들은 일종의 윤회 체계의 범주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상은 유대인들에게조차 아주 편만하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영지주의 영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있죠, 그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환생의 교리에 젖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불행과 질병을 전부 전생의 죄로 돌려요. 물론 유대인들의 선생인 랍비들은 그 이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넘어갔지만 랍비들은 그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랍비들의 주장도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죄의 유전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해했어요. 그 아비,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 유전이 되어 나에게 질병과 고난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다고요. 거기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은 집에 있으면 빨리 갖다가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가 소경이 된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 보실까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봐라 애기들이 태 속에서도 싸우더라 거기서 죄 지은 놈들은 날 때 병 얻어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했다니까요 시편 58편 3절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보다 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거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으면 장애를 갖고 불행을 갖고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이렇게 환생의 교리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이론이나 모태 속에서 지은 죄의 결과에 의한 그런 질병 등의 이론은 참 터무니없는 이론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누구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대답해 주시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장애를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장애를 막 주어서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말 개역성경은 헬라어 성경의 원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아주 엉뚱한 번역을 해놓았어요.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보면요. 거기에 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No, it wasn't. Jesus answered. But because of his blindness, you will see God work a miracle for him. 우리말로 하면 이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비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함, 그의 이 소경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소경되게 만든 거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 결과로 이 사람을 소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증상들로 인간들에게 찾아온 고통과 불행과 질병을 갖고 그 결과를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이지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질병이나 범죄를 조장하시고 만든다는 이 얘기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The Message라는 성경을 편찬했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are asking the wrong question. 너가 잘못된 질문이다.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blame. There is no such cause effect here. Look instead for what God can do.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도록 해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택하셔서 그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소경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겠냐 말이야. 우리가 좀 전에 찾아 읽었던 이사야서 9장에서 읽었던 그 흑암과 사망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구원, 우리 죄인들의 구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그 일을 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보세요. 조금 더 명확해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또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라고 번역이 된다는 사실 I must work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라는 거지 우리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거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이 이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알면 오늘 본문은 다 풀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음과 거듭나지 아니함을 동격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볼 수 없음, 소경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거듭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거듭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소경을 어떻게 고치는지 보면 알겠죠? 9장 6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주님께서는 소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지저분하게 흙에다가 침 뱉어갖고 그걸로 이렇게 진흙 이겨서 눈에다 바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죽은 사람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나와라 하니까 나왔다니까요. 문둥병자들 보고 깨끗해져라 하니까 깨끗해졌다고. 심지어 어떤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옷만 만졌더니 혈루병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왜 오늘의 이야기에서만 지저분하게 침으로 진흙을 개서 눈에다가 막 발라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가서 귀찮게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응?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다 앞에 답이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성경에서의 그 흙, 그 티끌은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총칭하는 소재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담의 범죄 후에 흙은 저주받은 인간의 현실과 종국을 가리키는 소재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자신과 흙을 섞어서 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 나와서 이 저주받은 흙과 섞여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늘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주받은 육신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인카네이션은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도 우리 죄인들의 구원의 방법을 함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죄인에게 전가되고 이 죄인의 실상이 하나님에게 전가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인카네이션한 예수님의 몸 안에 이미 구원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그렇게 하늘의 것, 침과 흙이 개어져서 예수가 죽어야 할 소경의 환부인 눈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부분에 붙여지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속에 빠져 죽으시는 것입니다. 닦여져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고쳐져야 할 환부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늘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인들과 개어지셨단 말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품어 안아버리셨어요. 그들의 사망을 품어 안아버리시고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홍수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을 품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선언 뒤에 이렇게 붙여 있는지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것만 이해가 가셨으면 됐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8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과 9장에 그 소경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같아요.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세상의 빛임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죠. 볼까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9장에서는 눈을 뜨게 된 소경이 거짓말로 몰려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소경도 거짓말쟁이로 몰립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울러 8장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증거를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9장에서는 어때요? 소경의 부모가 아들에 대해 증거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9장 18절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의 증언이 나오죠. 또 여기에 뿐만 아니라 8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9장에서는 그 소경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버리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8장에서 이야기하세요. 8장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요. 볼까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흡사한 구조로 8장과 9장이 대조가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라고 칭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9장에서 이 소경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그러라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볼까요?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에요. 9장 8절 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러라 하니 에고 에임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8장과 9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같은 단어들과 내용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다른 말로 더러운 티끌과 이겨지셔서 죄인의 환부에 붙여지시고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실로암 물에 빠져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제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소경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이제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묻힘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거기다 진흙까지 덕지덕지 붙여놨으니 더 안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는 소경입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낮아진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령을 받은 그 목적지로 소경이 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거죠. 그 목적지까지 가면서 그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른 그 소경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도달하죠.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의 그 기혼샘에서 흐르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물을 떠다 썼잖아요. 초막절에도 갔다 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로암 물은 기혼샘의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리는 없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 가장 낮은 곳에 고여있는 곳이 실로암 못이란 말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조롱과 멸시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 자기를 보내신 이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고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하여 무릎을 꿇고 눈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건 예수의 삶이 그랬다고요. 하늘 보좌를 차지하셔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들과 이겨지셨어요. 그리고 가진 순환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러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겠다고 내가 너에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겠다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삶이 소경의 삶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8장과 9장의 그런 단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요한이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다. 어디로 보내요? 실로한 못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지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억지와 천대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신뢰한 못으로 낮은 곳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다윗이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하는 모든 재물과 권세를 한 손에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범죄를 짓죠. 밧세바를 범하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자기의 욕정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힘으로도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무릎을 딱 꿇었더니 주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더라. 그때 비로소 참 행복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쫓아갈 때에는 그것에 눈이 팔려 절대 하늘의 것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표지는 뭐예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자꾸 나를 자랑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낮아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니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낮아짐.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전심으로 섬겨줄 때 참 우리 행복해지지 않아요? 낮아짐입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희 그 중등부 주일학교 교사 중에 육군 장성, 3스타, 4스타, 별 3개, 4개짜리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주일마다 그 쬐끄만 노란 병아리 삐약삐약 그 주일학교 가방을 들고 아침 7시 와서 그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애들 가르치고 주차 관리하러 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그들과 비교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이들이 행복했다고요. 야, 저들도 저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구나. 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상태에서 높이 올라간 사람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낮아지란 말입니다. 그걸 다 퍼서 남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낮아짐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 갯벌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에 그냥 지득을 이겨바른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열심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줄 때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게 낮아짐인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자꾸 그냥 침을 퇴퇴 뱉어갖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 붙이는 듯한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더럽게 이걸 왜 자꾸 붙이시고 그래. 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거 다 닦아주신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그거 다 품어 안으시고 여러분의 고통, 질병, 불행 다 품어 안으시고 이미 다 불살라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부끄러움 당하는 거 뭐 어때요? 괜찮아요. 잘 참으세요, 여러분. 잘 참으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그 낮아짐의 삶을 잘 살아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